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휴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길 리설선입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표정을 짓는지, 어떤 자세로 다니는지 아시나요? 저는 남이 찍어준 사진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평소에 잘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면 웃기는커녕 어딘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더군요. 자세도 고부정해서 불편해 보이고요. 그래서 더 많이 웃고 어깨도 좀 펴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많이 지나고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동그랗게 꽉 찬 보름달을 보면서 한번 씩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9월 13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길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선희가 부른 아리랑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열정의 기름 붓기,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나봅니다.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 가지 현상. 진짜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여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단계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달콤한 성취 뒤에 찾아오는 극심한 공허감. 두 번째 단계, 휴식을 취해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함. 그래서 무언가를 다시 빠르게 갈고 하고 싶은 욕구. 세 번째 단계, 힘차게 시작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일이 즐겁지 않은 마음. 여기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 사람이라면 번아웃 상황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레이첼 오마라, 그녀는 세계 난다 긴다 하는 인재들이 모이는 구글에서도 인정받은 직원이었으며 빠르게 진급한 이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상사로부터 휴식을 권고받은 노력 중독 환자였습니다. 일에 몰입감이 좋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서 빠르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성과와 보상에 완전히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느끼게 되죠. 평소같이 정신없이 바쁜 어느 날 자신을 덮쳐오는 공허감을. 물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달렸구나. 휴식을 줘야겠어. 단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성취의 즐거움에 취해 그 순간의 결심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곤 더 최선을 다합니다. 공허감을 채워버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분명히 일의 효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1도 3도 엉망이 된 자신을 발견하죠.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말로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결심해도 이미 그때는 쉬는 방법조차 잊은 상태일 겁니다. 일을 넣으면 불안하고 일을 해도 이상하게 예전처럼 몰입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춤입니다. 완전히 멈춘다의 스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순간의 멈춤, 일시정지의 파우스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린 일, 커리어,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현재의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일시정지, 각기, 포기라고 인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식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보다 어려운 것이 일시정지라는 사실을요. 레이첼 또한 박살나는 삶과 떨어지는 업무 효율 사이에서 멈추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하는 그녀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이첼, 비행기가 추락할 때 승무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알아? 가장 먼저 자신이 산소 마스크부터 쓰는 거야. 일단 살아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고려녹의 해바라기.
않는 마을에 해바라기 피었네. 저 혼자 피었네. 바람과 햇살이 사랑 속에 해바라기. 고요히 자랐네. 동그란 얼굴에 노란 연지 하루 종일 바람에 마음 설레며 그 누구를 기다려 울밖을 내다보았네. 기다려 구름 넘어 바라보았네. 그를 사랑한 것은 하늘의 햇님과 순박한 농군이었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 또는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가위, 한가위, 중추 모두 같은 말로 이 중 한가위와 가위는 순 우리말입니다. 추석의 유래나 기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의 수서 고당서에 신라인들은 8월 보름이면 크게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이 모여서 활을 잘 쏜다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도 추석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추석의 기원을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라 유리이사금 고년저에 길삼에서 진 편이 8월 보름에 음식을 장만하고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고 이를 가베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석은 신라시대 이미 일반화된 명절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추석은 대표적인 명절로 이어집니다. 상공업이 생업이 중심이 되면서 추석은 차례와 성묘하는 날로 축소됐지만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여전히 민족 대명절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말과 겹친 이번 추석은 연휴가 비교적 짧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향에 가지 않더라도 포근한 고향을 떠올리며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김청의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안령수의 민들레꽃 사랑해요로 만나보셨습니다. 행복한 저녁길 세 번째 코너는 책향기 꽃갈피입니다. 오늘은 리본선님의 수필, 나는 왜 아이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가입니다. 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누워서 아직 뒤집기도 못하는 아이를 놓고 나는 우리말을 꼭 가르치려고 생각했다. 당연 그래야지. 암, 우리 민족의 언어가 우리 세대에서 맥이 끊기면 안 되지.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민족적 사명감을 느끼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현이가 22개월쯤 되자 서서히 걱정이 시작되었다. 집에서 외할머니와 우리말만 하던 애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한어만 하는 상해 현지 유치원에 들어가면 혹시 언어 소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심리 질병을 얻는 것은 아닐까?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더럭 겁이 났다. 이때다 싶게 불편한 뉴스들과 왕따로 피해를 본 아이들의 사례들이 자주 눈에 들어왔고, 그와 더불어 교육 전문가들의 심각한 충고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 박혔다. 급기야 한어말 그림책을 샀고 한어 저기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냈으며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한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갓난아이의 이쁜 얼굴을 들여다보며 우리말을 재잘재잘할 아이의 미래를 흐뭇하게 그려보던 그 자부심은 강한 현실과 속된 걱정 앞에서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건 어디까지나 낭만적인 욕심이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생존 본능 앞에서 낭만은 입도 뻥긋 못하고 자리를 내줬다. 현이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나는 우리말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봉인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뛰놀며 건강하게 커가는 것에 만족을 했고, 이렇게 신상해인으로 거듭나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민족, 언어, 분명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고 기능적 우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크게 느끼는 다름, 그리고 가끔은 선을 긋게 되는 묘한 편가름, 그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거나 꼭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느끼는 정체성 고민, 이중적 심리. 이렇게 자주 혼선을 갖다주는 명쾌하지 못한 것들이 버겁게 느껴져서 회의를 느꼈던 순간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따위 고민들을 하는 엄마보다는 훨 명쾌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조선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더 넓은 시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론지적으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더 모범답안에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말이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자주 아니다라고 태클을 걸어오는 감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봉인된 욕심은 현실이 덜 힘들 때마다, 주변에서 우리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가슴을 톡 건드리고 사라졌다. 리성은 이게 맞다고 따박따박 리련과 실제를 결부해서 반박도 못할 치밀한 논리를 펼쳐가는데 감정은 스스로 생각해도 무한할 무력한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니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미약했던 감정의 목소리들은 현희의 소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불쑥 커져버렸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사립소학교 입학이 이리도 살벌하고 물이 깊은 줄 몰랐다. 유치원 중반부터 입학 준비를 위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지도 몰랐고 협찬금을 조달해야 입학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줄은 더 몰랐다. 그리고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소학교 3학년부터 피 말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도 물론 몰랐다. 그래봤자 상해 고중 입학률이 겨우 평균 50%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다. 여태 뭐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의 진학에 대해 무개념에다 낙관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살벌한 경쟁 구도 안에서 공부만을 죽기 살기로 시키는 교육. 이건 아니다 라는 분노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고 단호히 고중까지는 탄탄대로라는 재수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오기에 가까운 마음의 결정까지 했다. 그리고 재수행을 준비하면서 몇 년 동안 장롱 속에 꽁꽁 넣어두었던 우리말이 다시 볕을 보게 되었다. 물론 한 달간의 살아보기 여행을 마친 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재수행은 접었지만 이때 꺼내들었던 우리말은 쉬 다시 장롱 속에 들어가지가 않았다. 아, 어쩌면 우리말을 생활용으로 마음껏 구사하며 살고 싶다는 무의식이 재수행을 부추겼던 건 아닐까.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이라고 할 만한 인과론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마음이라는 힘없지만 간사한 놈이 이성이라는 힘센 자로 동갑하여 론리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못 이기는 척 마음의 소리에 이끌려갔다. 아이가 엄마, 아빠와 우리말로 대화한다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벅찼던 순간이 있었다. 재소에서 현이가 불쑥불쑥 내뱉던 우리말 앞에서 찌릿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 놀이터에 울려 퍼지던 동요들을 집에 들어와서도 흥얼거리던 때의 그 흐뭇함과 만족감. 조그마한 입에서 살짝 꼬인 발음으로 툭툭 튀어나오던 그 단문들이 주는 쾌감은 아직도 심장이 벌렁이게 하고 입가에 미소가 걸리게 한다. 그리고 내 감정들은 이런 지지리도 설득력 없는 말들을 지치지도 않고 계속하여 걸어오고 있다. 솔직히 다중언어 보유자의 장점은 현실적인 생계와 학업과 진로 앞에서 큰 매력은 없다. 하물며 어디까지나 서정에 불과한 우리말의 가치는 점수를 후하게 주기에는 애매하다. 한국 회사가 그나마 꽤 영향력이 있던 우리 세대와 달리 우리 자식들 세대는 한국어 사용 기회가 있기나 할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돌아온 뒤로 나는 지금 매일 가나다라 순으로 한 줄씩 아이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고 있다. 배워주는 대로 현이가 하나씩 받아먹는 재미도 쏠쏠하고 배운 단어들을 써먹으며 시뚝해 하는 모습도 너무 귀엽다. 소학교 입학 준비부터 시작해 재수행까지 시도 때도 없이 덜컹대고 흔들렸던 엄마의 마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 내 아이가 맞나 싶게 반항하던 그 까칠하던 아이가 요즘엔 까르르 웃음을 속시원히 터뜨려줘서 눈물나게 고맙기도 하다. 그게 우리말을 가르치며 우리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성이 또 발끈한다. 강력한 리성 앞에서 내 감정은 또 쫄아서 할 말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도 내 마음은 또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선후 순서를 흐트려 놓으며 우리말이 필요한 이유를 이리저리 기웃댄다. 우리 아이가 꼭 우리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내 알량한 지식으로는 사실 스스로도 설득이 불가능하다. 언젠가 아이가 물어온다고 해도 조목조목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감도 아직 없다. 어쩌면 너는 내 아이니까 조선족 부모를 만난 건 내 팔자야 라고 운명론을 들먹이며 급급히 대화를 마무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아이가 쳇 엄마라는 게 하고 통명스럽게 한마디 톡 뱉어내더라도 그게 우리말로 해주는 거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다다. 이게 내가 아이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전부의 이유이다. 책향기 꽃갈피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리분서님이 쓴 수필 나는 왜 아이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가 란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애청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성님, 저와 또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한국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조선족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중국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 없는 한국어로 된 책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고 싶네요. 들레님, 엄마의 고민이 가슴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현이와 우리말 편히 즐겁게 쓰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혜연의 동년의 뜨라 그리고 박춘희의 모아사는 노래 보내드립니다.
즐거웠지 옛 모습 그대로 눈은 내리는데 내 소년은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 자유로이 날아가
않는 희망신 누나 새 천년의 황금 태양 난 멈춰마자 오 편안한 연변 땅에 새 세상 온다 아하 좋구나 수도 무대 특성하게 불러놓고서 온 세상의 손님들을 맞아들인다
살림꽃 되기 어렵지 않아요. 똑소리 나는 여자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 줌씩 먹으면 약이 되는 게 견과류인데요. 몸에 워낙 좋다고 알려지면서 요즘 매일 챙겨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대용량으로 팔아서 한 번에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요. 신선식품 먹지 않게 견과류도 부패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관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오늘 그 보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수분이 없어서 보관이 쉽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유통기한은 포장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봉하기 전에 유통기한은 보통 2개월 혹은 4개월이라고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견과류는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길다고 보면 됩니다. 견과류는 지방 성분이 많아서 공기나 습기에 노출되면 지방이 산패됩니다. 그러면 맛과 향이 변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심하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가열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곰팡이가 피었다면 절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에 절은 냄새가 나거나 눅눅해지고 시큼한 냄새가 나면 산패된 거니까 버려야 합니다. 일부에만 곰팡이가 피었어도 전체를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산소, 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 좋습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요.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와 접촉이 되니까 따로따로 작은 지퍼백에 소분해서 밀봉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 진공 포장에 넣으면 더 좋습니다. 땅콩의 경우는 껍질째 보관하는 게 더 좋고요. 오래 두고 먹을 거면 구워서 판매되는 것보다 생 견과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견과류는 어떻게 할까요? 천연팩으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견과류 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 있게 해주고 다량의 비타민으로 피부톤을 환하게 해줍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잣 등을 갈아서 우유와 꿀을 적당량 섞고 걸쭉할 정도의 농도로 맞춘 다음에 얼굴에 발랐다가 15분 지나서 세안하면 됩니다. 오늘의 생활 팁 도움이 되셨나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선녀의 사과배 따는 처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도 보내드립니다. 방귀정의 세월은 흘러도. 행복한 저녁을 끝곡으로 김문호와 최춘란이 부른 사랑의 축가를 들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 시사 프로가 방송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 시간 프로 편성화 진행의 리설선이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은 행복이란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병 조홍석이가 북경 향산혁명기념관을 시찰했습니다.
리극강 총리가 일본 경제계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2018년 중국 대외 직접투자 유동량과 잔고량이 세계 제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미국이 우주공간 안전을 파괴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세종국 창건